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이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파이네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5장.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성적인 부도덕이나 온갖 더러운 짓이나 욕심에 찬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추잡하거나 어리석거나 천박한 말도 여러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부도덕한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헛된 말로 이러한 죄들을 변명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빛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에서 나오는 열매는 모든 선과 올바른 삶과 진리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늘 살펴 가려내십시오.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숨어서 저지르는 짓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짓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위에 빛이 비치면 그것들이 얼마나 악한 짓들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잠자는 사람아, 잠에서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살피십시오.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기회가 닿는 대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서로 주고받으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노래와 찬양을 바치십시오.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자신들을 복종시키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기쁜 소식을 통하여 교회를 물로 씻음으로써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티나 구김살이나 그 밖의 어떤 흠 하나 없이 거룩하고 나무랄 데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가꾸고 돌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기르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매우 깊고 신비합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각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Christ our Redeemer died on the cross, died for the sinner, paid all his due. All who receive him need never fear. Yes, he will pass over you. Jesus hath power, Jesus is true. All who obey are safe from the storm. Oh, he will pass over you.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17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해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몰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 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은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빌로니아로 끌어갔고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갔다. 이것은 바빌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맹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왕의 땅인 바빌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성읍 옆에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이집트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원합니다. 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너의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거들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비천하게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종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성을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비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종노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봅니다.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던 바울이 이제는 또다시 종노릇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의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누릴 줄 몰라 오히려 자유를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여기 자유의 위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유라는 공간과 시간이 쓸데없는 데 낭비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갖게 된 후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더 높은 목표, 더 높은 원리를 세워야만 자유의 참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종노릇하다가 어느 날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쓰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자유함을 얻었는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유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 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대단히 위험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은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그 사랑을 가지고 종노릇하라고 당부합니다. 왜 종노릇해야 하는가? 자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미움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입니다. 자유라는 높은 목적을 위한 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이라면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할까? 우리 주님의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참 자유를 주신 분, 우리에게 참된 제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종은 부자유한 종이 아니라 자유한 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랑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약시대에는 종이 자기 주인을 위해 6년 동안 일을 하면 제7년째 되는 해, 즉 안식년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마다하고 영영이 종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님, 제가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동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인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하는 것보다 주인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한 종을 어떤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유의 종, 다른 말로 사랑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지만 종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기를 자원한 사람인 줄 압니다. 종이 자유를 포기하면 주인은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귀걸이는 바로 영원히 종된 표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걸이는 바로 영원히 종된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영원한 종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인은 그날부터 그 종을 예전처럼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처럼 대합니다. 자원에서 된 종,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종이 짊어지고 다니는 멍에는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안식을 위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와서 죄사함을 받고 진정으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지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동시에 멍에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쉽다는 말은 예수님의 친절하고 온유함을 뜻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온유한 멍에용 친절한 멍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종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무려 60번이나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와 병행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종이 되기를 자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차에 서로 복종할 수 있다면, 피차에 종노릇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사람 관계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봅시다.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세대, 서로 종노릇하지 못하는 이 세대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 시기 질투하여 이용하려 하고 착취하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쟁사회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자연히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할까? 우리 주님의 종노릇을 해야 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는 내 남편, 주님이 사랑하는 내 아내, 주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 주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종노릇을 해야 하는가 합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어떻게 종노릇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정지된 상태,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이라는 동기만 있으면 이웃을 섬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크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어디에서 솟구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그 비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계속해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라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랑하고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죄사함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진 것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기는 했으나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의 옛사람, 옛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성품, 이기심, 욕심, 육체의 소욕 등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한 내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인격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추진력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이웃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388년간 계속된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유대한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채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사실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짓는다는 구실로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은 그들의 짐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장군이었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친은 너희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열 지파는 드디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은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방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수와 지역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포함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253년간 존속했고 19명의 왕이 나와서 통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왕들 뿐이었습니다. 왕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반기를 들어 살해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배들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르호보암에게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왕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그의 집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까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연 200년이 조금 더 지난 후 아이야 선지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우상 숭배는 더욱 상향했습니다. 특히 북방 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 왕 때에는 바알 신 우상을 들여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80년간이나 남방 유다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했으며 백성은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위에 오르자 이런 백성들을 건져 죽이는커녕 다시 나올 수 없는 깊은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었습니다. 아합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우상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 가장 요염하고도 파렴치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알신을 가져와 섬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합 왕은 부인의 간악한 꾀에 넘어간 어리석은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 혼자서 수백 명의 바알신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겨루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를 겨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세벨은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 면으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임금은 예후일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그는 참다 못하여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신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못 가서 불타던 열심히 식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후 다음의 왕들도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멸망시켜버린다는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722년 그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시리아로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보다 작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 악한 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 건립 초기부터 나라가 부패했고 힘이 약했습니다. 남방 유다도 이미 르호보암 왕 때 그 기운이 쇠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사 왕, 여호사밧 왕과 같은 훌륭한 왕들이 나와 다시 크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나라가 부흥할수록 타락도 쉽게 하듯이 남방 유다도 곧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바알신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전부 파괴할 때까지 유행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과 그의 손자 요시아 왕이야말로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55년간 통치하면서 각가지 우상을 다 도입했고 만들었으며 번성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제단의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 죽이는 참혹한 짓까지 즐겼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잃었던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자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물게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는 또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왕들은 다 약하고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전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많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약 100년 전 아시리아인들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것과 꼭 같았습니다. 남은 백성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렸지만 약 20년 후에는 이들마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은 유다 민족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지만 역사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바빌론에 살았던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당시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멸망 직전에 노예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 좋은 한 유대 여인을 주인공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주전 536년에 제1차로 수르바벨이 많은 유대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 우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사라는 포로로 잡혀간 지 80년 후에 제2차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돌아오자 먼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유대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 귀환했다는 이야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모든 사람이 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기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후에도 바벨론보다 강한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 외의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